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붙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한다는 것은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먹는 식욕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먹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장에 이제 기생충이 살고 있어서 소화를 못 시켜서 다 배설된다든지, 아니면 먹는 척만 한다든지, 아니면 먹기는 먹었는데 다시 뱉어낸다든지,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파리하여져 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늘 읽지만 그러나 읽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고 이게 소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읽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일독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해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해되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 거고, 와닿지 않으면 우리의 원래의 이 상태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하면 많은 것을 보지 않아도 조금만 본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쓰는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적용적 해석. 적용적 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점적인 해석이 아니라 관점적 해석. 관점적 해석. 세 번째는 분석적 해석. 분석적 해석. 네 번째는 극본적 해석. 극본적 해석.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그러니까 따라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잘 깨달을 때 이제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주일 성경 공부, 평일 성경 공부 때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또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을 통해 아주 충분한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키가 부쩍부쩍 크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키가 부쩍부쩍 클까요? 뭐 부모님이 커서 그럴 수 있겠죠. 일단 부모님이 커서 아주 유전자가 달라. 그러나 일반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인 그건 뭐냐 하면은 잘 먹어서. 잘 먹으면 키가 커요. 먹으면 이 속에서 이거를 소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먹는 신앙인이 있고 안 먹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는 늘 그 신앙, 예전 그 신앙 그대로예요. 중학교 신앙 그대로, 고등학교 신앙 그대로, 10년 전 신앙 그대로. 안 먹으면 이게 자라지 않는 겁니다. 아는 만큼 이게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좋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큐티집도 많고 설교집도 많고 간증집도 많고 신앙도서도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보는 적용적 해석,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신형교회 3년이면 이제 적용적 해석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 이거 가르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장로님, 적용적 해석 할 줄 아세요?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척 멤버인데 적용적 해석을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걸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적 해석이란 뭐냐 이해하시고 그걸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네 가지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 첫 번째는 원리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의 원리는 이거구나. 두 번째는 예화를 찾는 거예요. 아, 이 속에서 예화는 이런 거가 되겠구나. 세 번째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사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이런 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수 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실어 드렸어요. 그래서 주보에도 보시면 주보 그 주일 설교 내용 설교 그 안내 옆에 보면 마음 성경 공부 상담 전도해서 적용적 해석 원리 예화 방법 사례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찾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리 성경의 원리 또 교훈 깨달음 또 상담적인 원리 또 일반적인 원리 원칙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예화를 찾는 것이고 동일성이 있는 성경의 예화, 생활 속의 예화, 자신의 예화,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예화를 찾는 거예요. 방법은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해야 되는 일, 지금 당장 혹은 과거를 생각하는 혹은 현재에 해야 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찾는 거고 사례, 또 그런 거에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례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원리를 찾아보세요. 예화를 찾아보세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도 함께 찾아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런가 했지만 이제 뭐 시작이 끝나고 나면 아, 그렇구나. 그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4절, 35절 같이 한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원리가 무엇일까요? 무슨 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속에 숨겨진 원리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원리가 숨어져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을까요? 이 속에 있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속에 있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무슨 원리가 있는가 하면 제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선지자로 말한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원리는 그럼 왜 나왔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려 함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속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그럼 또 하나의 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78편 1절, 2절, 3절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바로 이걸 이루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걸 이루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숨은 원리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왜 입을 열어? 왜 비유를 베풀어? 말했다고 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뭘 위해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옛 비밀을 한 말을 발표하고 네. 네.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네.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다 읽지 마시고 다 읽지 마시고
네. 열조 네. 옛날 옛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것도 맞는데 또 다른 분 없어요? 다른 분? 누구 다른 분 없으세요? 자, 다른 분. 우리 새롭게 이제 집사가 되신 윤지선 집사님. 윤지선 집사님, 한번 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비유로 얘기를 할까요? 그냥 얘기하면 될 걸 왜 비유로 얘기를 할까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해요.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한다고? 익숙해서 우리 선조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네.
네. 그래서 비유로 얘기를 했을까요? 또 다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 근데 약간 좀 모자라요. 진짜 비유로 얘기하기 위한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큰 원리가 있어요. 일단 지금 나온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했으면 쉽게 풀지 왜 비유가 더 어려워요. 아 구별하게 하게끔. 구별하게. 이 시편 말씀에 그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편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건 조금... 약간
우리가 듣고 아는 거야.
듣고 아는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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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와서 그게 말하는 시편에 왔더니 이 성경에서 비유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성경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속에 숨어져 있어요. 이 1절, 2절, 3절에 숨어져 있어요. 한번 그걸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비유로 얘기를 했을까?
옛 비밀을 발표.
아까부터 계속 옛 비밀을. 아니, 그러니까 너무 2절에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 좀 눈을 넓게 열어보세요.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맞아요. 우리 예희가 정답을 말했어요. 박수 한 번. 내가 칭찬해줘야 또 잘하지.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열조가 전한 바라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실. 그러나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는데 비유로 얘기를 하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교훈을 들으며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그럼 정말 완전 새로운 건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건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있던 것을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그것을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열조가 얘기한 것을 그냥 얘기하면 이건 또 지루한 얘기가 되니까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퀴즈로 풀어보는 거예요. 답을 알고 싶으니까 답을 알려주세요. 답을 알려주세요. 막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막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말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흘려들었을 거를 천국은 가라지와 같은데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 같은데 천국은 뭐와 같은데 하니까 제자들이 막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또 쫓아와서 예수님 이게 뭡니까? 뭡니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가와서 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금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하나님은 악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사탄도 만드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궁금해? 궁금해? 궁금하면 와서 들어. 와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와서 봐. 내가 왜 이 사탄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선악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 궁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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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에 와서 그 이유를 알아봐라.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궁금해야 돼요. 궁금한 건 천지예요.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저는 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다 믿습니다. 열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면 그건 정말 주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관심 없어요. 신경 안 써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이 원리가 나타나는 예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도깨비도로. 도깨비대로. 저 제주도에 있는 도깨비도로예요. 저도 여기를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일정상 늘 제주도에 가면 일정에 쫓겨서 이 도로를 못 가요. 이게 이제 전방 100m 착시지역 해가지고 여기서 또 100m의 착시지역이 생기는데 분명히 오르막길로 보이지만 이제 물건을 놓거나 차를 세워놓으면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81년도에 신혼부부를 태우고 가던 한 택시기사가 아 여기 경치 좋아요. 여기서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해서 거기다 차를 세웠대요. 그리고 그냥 중립으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와보니까 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차가 내리막길로 내려간 게 아니라 오르막길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관광명소가 됐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도깨비 도로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원래는 내리막길이래요. 중력을 거스르는 게 아니랍니다. 보이기에만 오르막길로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이제 해발 고도를 측정해 보면 그러면 오르막길이 된대요. 아니 내리막길이 된대요. 근데 보기에는 오르막길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굽이지다 보니까 이게 제주도가 편편한 그런 지형이 아니라 이제 그 화산의 그 분출로 생긴 그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퉁불퉁한데 이 울퉁불퉁한 게 이렇게 연속되다 보니까 이제 오르막길이지만 사실은 그게 내리막길. 하여튼 결론은 그래요. 예. 내리막길인데 오르막길처럼 보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서 그 착시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천지창조가 어떻게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이런 것도 우리들에게 신비예요.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일체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참 신기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 신기함 속에서 그걸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어떻게 그랬으니 더 알고 싶어. 다가가면 갈수록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궁금해해야 돼요. 여기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왜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아휴, 궁금한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이건 우리들에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궁금하면 생각해보고 생각하면 또 고민해보고 하나님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유명한 곳이 되는 곳이에요. 복음에 바로 우리들을 이끄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되겠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신비한 거구나. 참 알 수 없는 거. 궁금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성경 읽을 때 아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대환영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그 얘기를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나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찾았어요.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원리 시작.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에 대해서 더 큰 사모함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게 비유를 하신 이유예요. 쉽게 풀어주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 더 어려워요. 비유로 안 하고 그냥 말해주는 게 더 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비유로 하기 때문에 그게 뭐지? 그게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지? 부자 청년? 도대체 부자 청년을 왜 말씀해 주셨지? 또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도대체 누구지? 그게 난가? 그게 저 사람인가? 아, 그런 것들이 다 사모함을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더 이해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모함으로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예화도 살펴봤어요. 도깨비 도로. 도깨비 도로의 그 신비함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끄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그냥 오늘 말씀도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원리를 깨달았어요. 원리에 따라서 아, 내가 아는 그 예화, 아, 내가 아는 그 사건, 내가 아는 그 상황 이렇게 대입하면 그게 이 세상 삶에도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연결시켜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적용적 해석이에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어요. 방법과 사례.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 무슨 방법을 따라야 될까요? 무슨 방법을? 그럼 이거를 알고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야 될까요? 근데 성경 말씀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42절, 41절,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뭐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다음에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밭의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악한 자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밭의 주인이 종들이 가라지가 뿌려진 걸 보고 종들이 주인한테 주인님 저희가 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나중엔 다 알게 된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궁금해한 거예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뭘까? 도대체 가라지는 누구고 알곡은 뭐고 뿌렸다는 건 누구고 밭의 주인은 도대체 누굴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은 사단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알곡은 주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냥 그건 아 그렇구나 라고만 끝날 얘기가 아니죠.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심각한 일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섞여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섞여 있어요. 사단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될 테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고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것, 뭐 이단, 사탄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거두어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으라 행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을. 그러니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뭐냐면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라. 가라지는 아무 것에도 쓰임이 없습니다.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빛깔은 똑같아요. 가라지나 알곡이나. 예, 가라지도 잘 커요. 잡초도 아주 잘 커요. 그래서 이 밭에 키우다 보면 그 농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잡초를 키우고 있는데도 그게 잡초인 줄 몰라요. 물도 주고 참 이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정말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건 전부 잡초예요. 그런다고요. 잡초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잡초를 키우는 교회 생활이 있고 알곡을 키우는 교회 생활이 있어요. 알곡을 키우는 교회 생활은 그 알곡이 유익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쓰여져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열매를 거저다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잡초를 키우는 교회 생활은 잡초로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학도 그 아주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학들이 있어요. 뭐 이사장은 횡령하고 또 교직원들은 또 다 자기들끼리 되고 또 연관 관계가 다 친인척이고 그리고 교수들은 다 돈 내고 교수가 되고 그러니 그 학생들이 그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낸 등록금은 다 이사장 예,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우리가 낸 그 모든 수고와 애쓰는 거는 또 교회가 더 많은 이 횡령을 하기 위해 사용되고 아 이런 거에 때문에 괴로워하다 보면 예, 나라에서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학교는 그만 문 닫아라. 이게 학교냐? 이런 학교가 학교냐?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불성실한 학교가 학교냐? 근데 학생은 많아요. 학생은 또 그런 학교도 무지하게 많아요. 중국에서도 학교 학생을 모집하고 해외에서도 학생을 모집하고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학교는 많은데 이 교육 관청에서 볼 때 이건 학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학교야? 그래서 학교 문을 닫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교회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아주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다 가득해 있으면 사람이 많고 뭐 기자재가 훌륭하고 혹은 또 건물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같아야 교회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곡이 돼야 돼요. 가라지만 수천 평 있는 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가라지만 수만 평인 밭은 그건 뭐 농사 헛진 겁니다. 마음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 가라지가 이렇게 많은 걸 한번 봐라.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러나 나오는 알곡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부정과 부패와 그 속에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죄란 죄는 다 들어와 있는 그런 가라지 밭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가라지가 무성한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타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에 이루기 위해서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32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칙령을 내렸냐면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처형해라. 로마가 황제를 내리고 그 칙령이 이렇게 내리고 내려와서 로마 군대의 대장에게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로마 군대의 대장이 야 우리 부대에도 그리스도인을 믿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했더니 지휘관이 조사한 통계를 했어요. 우리 부대에는 4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휘관이 참 상심을 했어요. 야 우리 부대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부대가 아주 예전에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아주 좋은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회를 줬어요. 걔네들한테 말해서 정한 날까지 그리스도를 다 부인하라고 해라. 대장이 딱 명령을 내렸어요. 지휘관이 이제 대답을 들었는데 대장님 이 사람들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신념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군인으로서 봉사와 충성을 했지만 그리스도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걔네들을 아주 큰 호숫가에 던져 넣어라. 그리고 그들 중에 혹시라도 돌이키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살려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명이에요. 40명을 얼어붙는 호숫가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따뜻한 모닥불을 펴놓고 목욕탕을 만들어놨어요.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병사들은 물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목욕탕을 보여줬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부인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만 거부하면 돼. 이제 믿지 않겠다고 서약만 해라. 그러면 여기 목욕탕에서 따뜻하게 누울 수 있다. 따뜻하게 쉴 수 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추운 물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새벽 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목욕탕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던 보초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불을 떼면서 자기도 좀 이렇게 쉬면서, 아, 이거 빨리 끝내지, 왜 이러고 있어 하고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 사람의 귀 속에 아까부터 들리던 이 찬송 소리가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죠. 40명의 그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점차 이제 줄어들어가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얼어서. 추운 날씨에.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찬송 속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40명이다. 하나님의 사람 40명이다. 하나님의 면류관 40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천사의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런 노래 소리가, 이 사람들의 노래가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을 때 그런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40명, 하나님의 사람 40명, 면류관 40개. 이런 노래가. 그래서 야, 보초가 신기하게 생겨서, 야, 어떻게 이런 노래가 들리는가.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39명, 하나님의 사람 39명, 면류관 39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가, 왜 아까는 40명이었는데 왜 39명으로 바뀌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 믿겠습니다. 저를 이 따뜻한 목욕탕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명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빠져나오니까 찬양 소리가 바뀌었던 거예요. 보초가 이걸 보면서 탁 깨달았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게 면류관과 관계되어 있구나. 하니까 이 보초가, 그래, 여보시오. 그럼 당신이 내 임무를 다 대신하시오. 당신이 내 무기를 가지고, 당신이 내 옷을 입으시오. 그리고 여기서 쉬세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초가 그 사람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밤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장이 불렀어요. 그 밤새 그 새벽녘에 그렇게 했던 애들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다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 4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보초원이었던 거예요. 보초원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봤습니다. 이기고 견뎠을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사람이고 차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결심을 한 거예요. 알곡이 된 거죠. 알곡에서 가라지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였다가 알곡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행한 그게 뭔가를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에 뒤틀어 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믿는다고 하죠. 지금은 말하죠. 지금은 찬양하죠. 지금은 노래하죠. 지금은 성경 보죠. 지금은 똑같죠. 그다음 마지막까지도 그러냐 이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멀리뛰기를 할 때 도움닫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움닫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멀리 뛰려고. 도움닫기 그 자체로는 아무 소용, 도움닫기로 경기를 판단하는 것도 없고 성적 매기는 것도 없고 기록 매기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도움닫기일 뿐이니까. 도움닫기를 통해서 뛰느냐 안 뛰느냐, 뛰어서 얼마를 가느냐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도움닫기 하다가 돌아오고, 도움닫기 하다가 돌아가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교회 다녔지만 그러나 돌아오고 정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실천 하지 않을 때 그는 가라지, 그는 알곡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살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가 정말 믿었다면, 그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의지했다면, 정말 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뛰었을 텐데 거기서 왜 그렇게 포기해버렸을까.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도움닫기가 다 무효화가 되는 거죠.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했고 제자였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 봅니다. 방법. 의인으로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맨날 들어도 실천이 없으면 안 돼요. 실천이 이 꽃이에요. 그게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구별한단 말이에요. 빛깔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막판에 알곡이 돼야지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가 되지 않아야 돼.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면류관을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행해야 되겠고 사례는 방금 얘기했죠. 로마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자들이 순교한 모습 그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오늘 아주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쓱쓱쓱하고 됐다 끝내지 말고 꼭 하나 얻는 것을 가지세요. 원리, 기억나는 예화 혹은 구체적인 방법 그 속에서 이 방법을 이루는 사례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할 때 그때 도움이 되는 사례를 기억해 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또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성경 연구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출발할 겁니다. 자기 지난달까지 뭐 요한복음 읽고 있었는데요. 뭐 지난달까지 뭐 로마서 읽고 있었는데 그런 건 우리 계속 하셔도 좋겠고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겠고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할 때 원리를 생각합시다. 또 예화를 생각합시다. 방법을 사례를 적용적으로 우리가 삶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좋은 사람들 좋은 군사들 또 좋은 곡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채우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정말 좋은 군사로 알곡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오니 우리들이 그렇게 귀한 한 사람의 알곡되게 또 군사되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귀한 상급과 면류관과 또 주님의 축복을 마련해 주시는 줄 아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강해지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귀한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이따 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